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한 명이 13일 괴한의 공격을 받았다고 이스라엘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날 베이징에서 공격을 받은 직원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이고 상태는 안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 대사관 내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며 이스라엘 관리들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이스라엘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자국을 기습 공격한 데 대한 중국 정부의 성명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었습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라피 하파즈 중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가 자이진 중국 중동특사에게 중국이 하마스의 행위를 명확히 비난하지 않은 데 대해 깊은 실망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스라엘 외교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 대해 중국은 민간인의 위해를 가하고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동들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이 일주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하마스 측은 13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포격으로 인질 13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마스 군사조직인 알카삼 여단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 24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대규모 포격을 가한 결과 북가자주에서 6명, 가자주에서 7명, 그리고 기타주에서 3명의 인질이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망한 인질들 가운데는 이스라엘인 외 외국인도 포함돼 있다고 하마스 측은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 관리들은 이날 가자지구의 주민들에게 집을 떠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군의 대피 명령은 공포를 조장하고 하마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침략과 파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거짓 정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하마스의 중추가 위치한 가자시티 시민들에게 24시간 내로 남쪽으로 피신할 것을 통보했었습니다. 가자시티가 위치한 가자지구 북부의 인구는 약 100만 명입니다. 러시아군이 오늘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의 포크로우스크시에 공습을 가해 13명의 사상자가 나왔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긴급구조당국은 이날 성명을 통해 포크로우스크시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한 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사상자 외에 두 개의 행정용 건물이 손상을 입었으며 잔해에 깔렸던 3명이 구조됐다고 현지 당국은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네츠크주 중부의 또 다른 지역인 아우디우카에서는 나흘째 러시아군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아우디우카 시장이 밝혔습니다. 비탈리 바라바시 아우디우카 시장은 해당 지역이 공중공격과 포격, 대규모 병력의 지속적 공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우디우카는 지난 6월 우크라이나에 반격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의 대규모 공세가 증가하고 있는 몇안 되는 지역 중 하나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어제 성명을 통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지역 내 우크라이나 육군 전자전 기지와 탄약고 등을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하원 의장 후보로 선출된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공화당 대표가 어제 후보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스컬리스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하원 의장 후보 지명자인 내 이름을 철회한다는 것을 동료들에게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스컬리스 대표는 이어 당내 강경파들을 겨냥한 듯 아직도 자신들만의 의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컬리스 대표는 지난 11일 공화당 내 하원의장 후보 선출 투표에서 113표를 얻어 99표에 그친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을 누르고 후보로 선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화당은 본회의를 열고 새 하원의장 선출 본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조던 후보를 지지했던 일부 의원들이 스컬리스 대표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투표가 연기됐었습니다. 이란은 오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이 확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호세인 아미르 압둘라히안 이란 외교장관은 이날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2전선의 형성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전쟁 범죄와 가자지구와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도주의상 봉쇄 조치가 계속되는 경우 영내 저항 세력의 다른 움직임에 의한 모든 가능성과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미르 압둘라히안 장관은 가자지구의 민간인 살해와 단전 조치 등을 전쟁 범죄 혐의의 사례로 들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명백히 영내 다른 조직들의 대응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미르 압둘라히안 장관은 이날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 지도자와도 회동했다고 헤즈볼라 측이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김용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등 중동발 위기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안보 보장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Quite frankly, anywhere else in the world, we're a big enough, strong enough nation. And we've got global response.
북한 정권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처럼 한국을 겨냥해 기습공격을 감행한다면 한미연합사령부가 즉각 전면적인 반격에 나설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중국 내 많은 북한 주민이 북한에 송환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사실상 강제 북송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중국이 탈북민 손에 피를 묻히고 있다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2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 11도에서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모레 일요일은 대체로 흐리다가 저녁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m로 잔잔하겠습니다. 평양은 내일 오전에 구름 많거나 흐린 가운데 비가 가끔씩 내리겠고 낮 최고기온은 19도, 청진은 내일 흐린 가운데 낮 최고기온은 역시 19도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중동발 위기가 한반도 등에 대한 미국의 안보 보장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동결 해제된 이란 자금이 카타르로 이체됐을 뿐 여전히 철저한 감독 아래 있다고도 확인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12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는 세계 어느 곳에서든 충분히 크고 강한 나라라며 모든 곳에서 우리의 국가안보 이익을 돌볼 글로벌 책임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Quite frankly, anywhere else in the world, we're a big enough, strong enough nation, and we've got global responsibilities to look after our national security.
이어 우리는 여전히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싸움을 지원하고 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선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영내 전체의 안정과 안보,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여전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하마스가 이번 이스라엘 공격에서 북한 무기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로켓포 관련 보도의 진위는 확인할 수 없다며 추가 정보가 있으면 추후 답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8일 BOA에 하마스가 북한 무기를 보유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미 국방정보국 DIA 정보 분석관 출신으로 북한의 무기 커넥션을 추적해온 백톨 교수는 특히 2009년 이후 최근까지 중동 지역에서 발견되거나 중간에 차단된 북한 무기를 일일이 열거하며 우리는 북한이 하마스에 제공한 여러 종류의 무기를 확인했고 적어도 일부는 하마스에 의해 사용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부 소셜미디어에는 하마스 무장 세력이 북한죄로 추정되는 무기를 사용하는 듯한 장면이 담긴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최근 한국에서 동결 해제된 이란 자금 60억 달러가 아직 카타르 은행에 예치된 상태이며 모든 돈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It's still sitting in the Qatari bank. All of it. Every
12일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언론은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이 이날 오전 미 하원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란이 더 이상 해당 자금에 접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는 미국과 카타르가 해당 자금을 사실상 재동결하는 데 합의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보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여전히 이란이 이 자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란은 자국에 수감돼 있던 미국인 5명을 석방하는 것을 대가로 한국에 동결돼 있던 자금 약 60억 달러를 돌려받기로 미국과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자금은 카타르의 이란 소유 은행 계좌로 이체됐는데 일각에선 60억 달러가 이란의 지원을 받아온 하마스로 유입됐을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앞서 마샤 블랙번 의원을 비롯한 19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에게 서한을 보내 해당 자금을 다시 동결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60억 달러의 동결 해제 조치에 대해 전임 트럼프 행정부 당시 결정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며 기술적인 이유로 자금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했던 한국에서 접근이 더 용이한 카타르로 자금을 옮겼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We've done nothing different. It is the same process. All we've done is move that funds from South Korea where for some technical reasons it wasn't accessible.
이어 이란이 해당 자금에 전혀 접근하지 못했고 접근했더라도 그 돈은 정권으로 가지 않는다며 이 자금은 식품과 약품, 의료품을 구매하도록 승인된 업체에 갈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 정권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처럼 한국을 겨냥해 기습공격을 감행한다면 한미연합사령부가 즉각 전면적인 반격에 나설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다만 김정은 정권이 실제로 하마스식 기습공격에 나서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을 향해 하마스식 기습 공격을 감행하면 개전 초반 많은 피해 발생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12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첫날 5천여 발에 달하는 미사일을 기습 발사해 방공망을 무력화시켰다며 북한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포와 더 뛰어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is reported to have about 7,000 artillery pieces.
북한은 전방 지역에 한국을 향해 포탄이나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약 7,000문 이상의 장사정포를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반적으로 이 포들은 분당 최소 3발에서 4발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1분 안에 15,000에서 2만 발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대치로 가정하지 않더라도 북한이 포탄의 여유만 있다면 개전 초반 2, 30분 안에 수십만 발의 포탄을 한국 수도권에 쏟아부을 수 있으며 이는 엄청난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적성국 분석 담당 국장도 북한이 위협적 수사로 자주 언급했던 서울 불바다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이 개전 초반 포화력을 집중한다면 수도 서울을 겨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think the launching the missiles, yes, North Korea could do that and they could probably.
호스 국장은 북한은 재래식 전력에서 전쟁을 치를 만한 충분한 자원과 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미사일과 포병 전력 측면에서는 한국에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앞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지난 7일 이스라엘에 기습적으로 5천여 발의 로켓포를 쏟아부으면서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인 아이언돔을 무력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개전 초기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로 북한이 하마스식으로 대규모 미사일 선제 공격을 감행할 경우 현실적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는 방공 시스템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re is no missile defense system anywhere in the world that can defend against that many missiles launched.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 전략 센터 부대표는 단시간에 그렇게 많은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방어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아이언돔 방어체계도 한 개 포대에 40개 정도의 요격기가 배치되어 있어 제한적 미사일 공격 방어에는 매우 적합하지만 수천 발 이상의 대규모 공격에는 압도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으로서는 개전 초기 피해를 최소화한 뒤 전열을 정비해 적 포격의 원점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사령부 작전참모를 지낸 맥스웰 부대표는 북한이 보유한 군사적 역량과 규모는 이스라엘 하마스에 비교해 월등하다면서 북한이 하마스식 기습공격을 벌이면 이는 단순한 국지전이 아닌 전면전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럴 경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한미연합사령부의 작전 계획이 즉시 가동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f they launch that many missiles in that short of time, it will trigger the execution of.
북한이 대규모 포사격을 실시하면 최전방 지역에서 탐지된 북한의 모든 발사 체계를 즉각 원점 타격하는 한미연합사령부의 방어 계획이 발동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어 한국은 북한의 장사정포 요격을 위한 패트리엇과 천공, 천마 미사일 등 다양한 방공망 무기들을 통해 1차 대응을 하고 대규모 2차 응징 포격으로 북한에 상응하는 피해를 입히는 방법을 고려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연합군 사령부는 한국 방어를 위한 세부 방어 계획을 실행해 북한 인민군을 파괴하고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켄 고스 국장도 한국이 북한의 선제 공격에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지상 반격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K9과 K55 자주포 등 다양한 포병 전력을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I mean, you have more than enough capability to hit back and hit back hard. And I think
고스 국장은 한국 합참이 2010년 이후 전방부대에 포격을 가하면 최소 3배에서 5배의 포격으로 반격할 것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한국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초반 북한의 대규모 포격만 잘 방어할 수 있다면 북한 장사정포보다 훨씬 정교한 초정밀 타격을 할 수 있고 월등한 로켓수를 확보하고 있는 한국이 단기간에 전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이 하마스처럼 기습적으로 수천 발의 로켓포를 발사한 뒤 패러글라이딩과 오토바이 부대를 활용해 게릴라전을 펼치고 민간인을 납치해 인질극을 벌일 가능성도 충분하다면서 이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Well, if you think about it, North Korea sent 5 drones into South Korea in December.
벤의 선임 연구원은 한국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북한의 드론 및 낙하산 부대 등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대공 및 대전차 무기, 특수부대 등이 매우 정밀하게 조직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비행했음에도 한국 군 당국이 제대로 요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대공 방어력에 다소 의문이 생겼다면서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공 방어 역량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대공 방어 역량이 집중돼 있는 수도권 대신 후방 지역으로 침투해 산업 및 군사 목표를 겨냥할 가능성이 있으며 북한은 과거 1960년대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도 이 같은 침투 및 게릴라 작전을 감행한 수많은 전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북한과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처한 군사적 정치 상황과 배경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이 같은 기습 공격에 섣불리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로렌스 코브 전 미 국방부 차관보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려 애를 쓰는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핵공격 외에 북한이 재래식 공격으로 미국 연합방위체계를 무너뜨리기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ou should be foolish enough to start it. You will suffer much more damage than we will, even if it's a surprise attack.
국장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가장 큰 목표는 정권 보장과 김씨 가문의 영속적 통치라면서 1인 통치체제인 북한과 무장정파가 주축인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셈법은 다르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한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한국에 대해 행동에 나선다면 미국과 한국에 의해 정권이 끝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이스라엘의 상황을 교훈 삼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여러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is learning lessons from the situation. You know, they are learning to see how they respond.
데이비드 맥스웰 부대표는 북한도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응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무엇인가를 배우고 있을 것이라면서 한국과 한미연합사령부도 이번 사태를 통해 북한이 무엇을 할지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임 한국 국방부 장관이 하마스 기습 공격과 같은 사태가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은 매우 현명하고 신중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최근에 동결 해제된 이란 자금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언제든 다시 동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함재 기자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지지 의지를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12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한 뒤 기자회견에서 내가 이스라엘에 전하는 메시지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을 만큼 강하지만 미국이 존재하는 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언제나 이스라엘 편에 서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message that I bring to Israel is this. You may be strong enough on your own to defend yourself. But as long as America
이어 이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위기가 시작된 순간부터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달한 메시지라며 나와 정부 동료들이 매일 심지어 매시간 이스라엘 측에 전달한 메시지라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탄약과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방공망을 보충하기 위한 요격 미사일 그리고 다른 군사물자를 공급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며 미국의 무기 지원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 지원의 첫 번째 선적이 이미 이스라엘에 도착했고 더 많은 물자가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We're delivering on our word. Supplying ammunition, interceptors to replenish Israel's Iron Dome alongside other
또한 이스라엘의 국방 관련 필요가 진화함에 따라 우리는 의회와 협력해 이런 요구가 충족되도록 할 것이라며 미 의회에서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압도적인 초당적 지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 항공모함 강습단이 지중해로 이동 중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번 상황을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기회로 삼지 말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경고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10일 백악관에서 행한 연설에서 국방부가 USS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 강습단을 지중해로 이동시키고 전투기 전력을 강화했다며 필요에 따라 추가 자산을 투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은 같은 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 전쟁을 확대하려는 다른 국가나 비국가 행위자들에게 분명한 억지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항공모함을 이동시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블링컨 장관은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한국에서 동결 해제된 이란 자금을 다시 동결할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 카타르로 보내진 자금 중 이란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하거나 접근한 자금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해당 계좌에 있는 자금은 미 재무부의 감독을 받으며 식량과 의료품, 의료 장비와 같은 인도주의적 물품에만 사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해당 자금은 이란의 손에 절대 닿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 자금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고 우리에겐 이를 동결할 권리도 있다고 블링컨 장관은 말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은 월리 아데에모 재무부 부장관이 미 하원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란이 더 이상 해당 자금에 접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이는 미국과 카타르가 해당 자금을 사실상 재동결하는 데 합의한 것이라고 12일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자국에 수감돼 있던 미국인 5명을 석방하는 대가로 한국에 동결돼 있던 자금 약 60억 달러를 돌려받기로 미국과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자금은 카타르의 이란 소유 은행 계좌로 이체됐는데 일각에선 60억 달러가 이란의 지원을 받아온 하마스로 유입됐을 것이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이날 이스라엘을 떠나 요르단으로 향했습니다. 국무부는 당초 발표했던 2개국, 즉 이스라엘과 요르단에 더해 블링컨 장관이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등 세 나라 북핵 수석대표들이 오는 16일에서 1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미안, 한일, 미안일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3국 수석대표들이 북러 군사협력, 북한 정권의 핵무력 강화 정책 헌법 명기 등으로 더욱 엄중해진 최근의 한반도 정세에 관한 평가를 공유하고 세 나라 사이의 공조 방안을 협의한다고 밝혔습니다. 3국 수석대표 대면 협의는 지난 7월에 이어 석 달 만이고 일본 수석대표가 지난 8월 나마즈 국장으로 교체된 이후 첫 만남입니다. 중국 내 탈북민들이 대규모 강제 북송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한국 정부가 동북 삼성에서 다수의 북한인들이 이 북한에 송환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북송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 당국의 관련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중국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입니다.
한국통일부 구병삼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중국 내 북한 주민들이 다수 북한으로 송환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수의 북한 주민이 중국 동북 삼성 지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며 그중 탈북민, 환자, 범죄자 등 누가 얼마나 포함되었는지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구 대변인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중국 측에 엄중히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 측 입장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구 대변인은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외 체류 탈북민이 자유 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북송은 강제 송환 금지라는 국제 규범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정의연대는 앞서 11일 중국 랴오닝성과 지린성에 억류됐던 탈북민 600여 명이 지난 9일 밤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주장에 대해 그동안 사실 확인 중이라고 밝혀왔는데 이번에 비록 탈북민이 얼마나 포함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상당수 북한 주민이 북송됐다는 사실은 확인한 겁니다. 구 대변인은 현재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 규모에 대해선 정확하게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정의연대 탈북민 강제북송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책임을 지는 태도로 적절하게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왕 대변인은 중국에는 소위 탈북자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경제적 원인으로 중국에 온 불법 입국 조선인에 대해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를 결합한 원칙을 견제하며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재호 중국 주재 한국 대사는 13일 베이징 주중 대사관에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차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했을 당시 탈북민 강제북송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을 전했습니다. 정 대사는 한 총리의 발언에 대해 시 주석이 탈북민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대사는 또 탈북민 강제북송 사실관계와 관련해 여러 통로를 통해 문의했지만 중국이 아무것도 확인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 측으로부터 사전 통보나 사후 설명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한중관계가 좋을 때도 중국은 자국 내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지금은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한중관계도 나쁜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북한 입장에 서 있는 양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 체류 북한 사람들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항상 정해져 있었던 거고 아마도 전통적인 이제 북중 관계에 기인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더더욱이나 북한 쪽으로 많이 기울 수밖에 없겠죠.
중국은 1982년 유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88년 유엔 고문 방지 협약에 가입한 국가로서 강제 송환 금지에 관한 국제 규범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국은 또 북한과는 탈북민 송환에 관한 협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과거 작은 규모의 탈북민 강제 송환 주장이 제기됐을 때 중국은 사실 확인을 거부하며 무시하는 태도를 취했지만 지금은 거론되는 탈북민 수가 훨씬 크다며 국제사회가 중국을 인권 취약 국가로 보는 상황에서 대규모 강제 북송은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억류하고 있는 숫자가 지금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걸 영원히 중국이 억류할 수도 없고 한국으로 보냈다가는 북한 반발이 예상되고 대량 북송을 할 경우에는 또 국제사회의 눈총이 있고 그러니까 중국도 상당히 지금 딜레마인 상황인데 그러나 이 숫자가 북한으로서는 최대 위협이 될 만한 정도의 숫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송환에 지금 주력하는 상황이거든요.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중국 내에서 오랜 기간 발이 묶여 있다가 중국 당국에 붙잡힌 탈북민들이 2,600명 정도라고 추정해왔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광진 북한인권센터장은 북한은 신종 코로나 사태를 구실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 등 내부 사상 통제를 강화했다며 탈북민 강제 송환이 대규모로 이루어질 경우 이들이 오랜 기간 바깥 사회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처리 과정이 이전 탈북민들보다 더 혹독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오랜 기간 외국에 체류했던 그런 탈북민들 그 불순분자라고 하겠죠. 북한 당국으로서는 그 대량 유입을 통해서 또 북한의 자본주의, 뭐 수정주의 그런 사상이 퍼질 수 있는 요소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아마도 더 혹독하게 검열을 하고 취조를 하고 또 처벌할 것은 하고 또 사상 교육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국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 탈북민 강제북송 사태에 대해 외교부가 싱하이밍 한국 주재 중국 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인권단체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한중관계가 나쁘다고 해서 탈북민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를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며 국제사회와 연대해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제 미국이나 이제 다른 나라들하고 합쳐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는 걸 사실 지금 제일 무서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우리가 적절히 문제 제기를 하고 미국이라든가 다른 무한 국가들까지 같이 이제 이 문제를 좀 제기하도록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남이 인정 안 하더라도 태도가 이제 누그러질 수 있게 안 되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신 분석관은 한국 정부가 중국의 강제 송환 중단과 난민 인정 절차 이행, 북중 국경 업무 협정 폐지 등을 유엔 총회와 인권 이사회에서 촉구하고 특히 다음 달 러시아 그리고 내년 1월 중국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에서도 사전 서면 질의와 권고들을 통해 알려진 개별 탈북민 사례들까지 문제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수백 명의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한 가운데 15살에 중국에 팔려왔던 탈북 여성이 지난 9일에 강제 북송됐다고 가족들이 밝혔습니다. 가족들은 북송된 탈북민이 직면하는 심각한 인권유린 문제를 지적하면서 국제사회에 도움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김철옥 씨가 두만강을 건너 탈북한 것은 고난의 행군 시기 식량난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던 지난 1998년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사망하고 형제 자매도 뿔뿔이 흩어진 가운데 김 씨는 15살의 어린 나이에 중국에 가면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김 씨를 기다린 것은 인신매매였습니다. 중국 지린성 장춘시의 상간오지 농촌마을로 팔려가 자신보다 30살가량 많은 중국인 남성과 결혼했습니다. 척박한 농촌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농사일을 하면서 20살에 딸을 낳았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중국인이어서 중국 호적을 얻을 수 있었지만 김 씨는 제대로 된 신분도 없어 중국 공안의 눈을 피해 숨어 살며 하루하루 불안한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커서 이제 20살이 됐고 지난 5월 아들을 낳았습니다. 김 씨는 40살의 할머니가 됐습니다. 그 사이 먼저 탈북해 영국에 정착한 김 씨 언니들이 수소문 끝에 김 씨의 행방을 찾았습니다. 언니들은 중국에서 언제든 공안에 붙잡혀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한 동생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칠순을 바라보는 남편과 딸도 김 씨가 제대로 된 신분을 얻고 안정적으로 살려면 언제든 북송될 위기에 처한 중국을 벗어나 한국으로 가야 한다는데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여파로 중국이 봉쇄되는 바람에 발이 묶였던 김 씨는 지난 봄에서야 집을 떠나 탈출을 시도했지만 4월 22일 다른 탈북 여성 두 명과 함께 중국 지린성 창춘시 한 버스터미널 휴게소에서 탈북민들을 추적하던 중국 공안에 붙잡혔습니다. 김 씨의 딸과 시누이가 수차례 공안국을 찾아가 면회를 요청했지만 대면 면회는 거절됐고 화상 면회만 가능했습니다. 그나마 중국인 가족들이 있는 탈북민들에게만 허용되는 일종의 특혜였습니다. 김 씨의 죄목은 집단 월경이었습니다. 김 씨의 가족들은 중국 공안에 김 씨의 석방을 호소하는 한편 한국 외교부와 주한 미국 대사관 등에도 강제 북송을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영국에 살던 언니도 한국으로 날아와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를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 씨의 가족들은 중국 내 브로커나 변호사를 구해보려고도 했지만 지난 7월부터 중국이 반간첩법을 시행해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간첩행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반간첩법은 법 규정도 모호해 자의적 해석과 집행의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지난 8일쯤 김 씨는 다급하게 자신의 딸에게 전화해 내일 북송된대라고 소식을 전한 뒤 소식이 끊겼습니다. 김 씨의 딸은 영국에 있는 이모들에게 엄마가 강제 북송됐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공안에 붙잡혀 억류된 지 6개월 만이었습니다. 굶어 죽지 않으려고 15살의 나이에 두만강을 넘어 중국에 팔려갔던 김 씨는 25년 만에 다시 북한으로 끌려갔습니다. 12일 김 씨의 강제 북송 소식을 VOA에 전해준 사람은 김 씨의 사촌 오빠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 연구원 김혁 박사입니다. 김혁 씨는 꽃제비로 북한을 떠돌다 중국에 가면 옥수수가 지천에 널려 있다는 말을 듣고 처음 두만강을 건넌 뒤로 전문 도강꾼이 돼 중국을 오가다 1998년 11월 북한 보위부에 체포돼 악명 높은 한경북도 전거리 교화소로 끌려가 3년간 구타와 강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함께 입수한 23명 중 21명이 8개월 만에 고문과 구타, 영양실조 등으로 죽어나갔습니다. 그는 2000년 노동당 창건 55주년을 맞아 김정일의 대사면령에 따라 석방돼 바로 중국으로 건너가 몽골을 거쳐 2001년 9월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2008년 개봉한 차인표 주연의 한국 영화 크로싱의 11세 소년 준희의 실제 인물은 몽골 사막에서 그가 업고 오던 중 숨진 유철민 군입니다. 김혁 씨는 한국에 입국한 뒤 북한 꽃제비 관련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북한의 고문과 학대 등을 경험한 김 박사는 사촌 동생인 김철옥 씨가 북한 사람도 만나기 어려운 산간 오지에서 살아 조선말도 서툴다며 북한 보위부에 끌려가면 더 심한 구타와 폭력에 시달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중국에 팔려가서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가장 이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조선말을 읽는 겁니다. 중국으로 넘어가서 팔려갔고 그 팔려간 다음에 시골에 거기서 이제 살았는데
김 박사는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은 온갖 구타와 폭력에 노출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탈북 여성들은 강제 송환돼 북한 국경 지역 국가안전보위부에 도착하자마자 군의관이 와서 고무장갑을 끼고 자궁과 항문에 손을 집어넣어 숨긴 돈이 있는지 몸수색을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일명 뽐뿌질을 100번 가까이 시킨다고 증언해왔습니다.
보위부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몸수색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그 과정에서 대화나 말이 잘 소통이 안 되게 되면 엄청난 또 폭력이 이어지고 그다음 몸수색은 뭐 기본적으로 다 하고요. 항문 같은 경우도 네. 그렇고 뭐 질도 그렇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그 교정을 받게 되고 그 교정 안에서 네. 이제 몸 안에 숨긴 것들이 최대한 다 나오게끔 이제 하는 게 부리장의 네. 기간이거든요.
김 박사에 따르면 강제 송환되면 일단 국경지역 보위부에서 1차 조사를 받고 정치 사상범이 아니라 일반 사회범일 경우엔 보안부로 넘겨져 다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도 구타와 고문 등의 폭력은 계속됩니다. 보안부 조사가 끝나면 원거주지 보안부로 보내져 형식적인 재판을 받고 교화소로 보내집니다. 정치사상범으로 분류되면 도보위부를 거쳐 국가보위부로 넘겨져 더 혹독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김 박사는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은 계속되는 구타와 폭력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부실한 급식으로 영양실조로 사망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습니다. 특히 김철옥 씨의 경우엔 북한에 가족이 아무도 없어 면회 등 돌봐줄 사람이 없어 더 취약한 상황에 놓였다는 설명입니다.
면회를 갈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영양실조로 인한 문제도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영양실조가 걸려서 사망에 쉽게 뭐 질병도 쉽게 걸릴 수가 있고 폭력성이라는 게 정기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행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니까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죠, 지금.
김 박사는 유엔과 전 세계 외교 인권 단체들이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을 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결국에 이제 하나밖에 없는 이제 사촌 동생이 죽는다는 것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정말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 박사는 김철옥 씨 신분 노출이 신변 안전에 문제가 없겠느냐는 VOA 질문에 지금은 공개하는 게 오히려 살리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픈을 해야만 잡혀 넘어갔을 때 어쨌든 오픈이 된 사람에 대해서 북한 애들이 굉장히 부담감을 느낄 거고 그래서 그 철옥이한테 폭력이 덜 행사가 될 거고 그러면 목숨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않겠냐. 사람이 살고 봐야 되는 게 우선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누나들이랑 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결정을 낸 거죠.
앞서 한국 내 복수의 탈북민 지원단체들은 중국 수감시설에 장기 억류 중이던 탈북민 수백 명이 9일 밤 북한으로 복송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 김영자 사무국장은 11일 VOA와의 통화에서 중국 내 탈북민 지원활동가 등의 발언을 인용해 탈북민 500여 명이 9일 오후 7시와 자정쯤 두 차례에 걸쳐 단둥, 장백, 도문, 숭선 등 여러 접경 도시를 통해 북송됐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탈북민 강제 북송 규모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꺼린 채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중국 당국은 탈북민은 난민이 아니라 경제적 문제로 국경을 무단 월경한 불법 체류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내 탈북민 600여 명이 이번 주 강제 북송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질문에 중국 정부는 탈북민 문제에 대해 항상 책임 있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적절히 대처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탈북민 강제북송 비판이 반공화국 모략이란 입장입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 2021년 중국의 강제북송을 비판한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를 극악한 인권 모략단체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네, 주요 국제인권단체들은 이런 중국 내 탈북민 대거 강제 북송 소식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이 벼랑 끝에 몰린 탈북민들의 처지가 국제적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의 책임을 물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탈북민 북송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국내외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세계 100여 개국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휴먼 라이츠 워치가 중국 내 탈북민 수백 명이 최근 강제 북송됐다는 소식에 대해 중국이 손에 피를 묻혔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단체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10일 VOA에 보낸 공식 성명에서 탈북민들이 북한 정부의 손아귀로 강제 송환되는 데 대해 중국 정부가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 관리들이 북송된 탈북민들을 심문하고 고문하며 끔찍한 환경에 감금하고 경우에 따라 처형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 주민들을 이런 끔찍한 운명으로 돌려보내는데도 국제사회가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유엔과 주요 회원국들이 북한의 인권 침해를 종식시키기 위해 제재와 같은 진지한 조처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실패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북한정의연대와 갈렙선교회 등 대북 민간단체들은 VOA에 중국 당국이 지난 9일 국내 수감시설에 장기간 억류하던 탈북민 400에서 600명을 여러 접경도시를 통해 북한으로 송환했다고 밝혔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언론 보도 내용을 잘 인지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해외 체류 탈북민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다양한 계기에 중국 측에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중 간 관련 협의는 최근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탈북민 보호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로버트슨 부국장은 그러나 중국 내 탈북민 상황에 개선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국에 대한 추가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강제 송환해 고문과 투옥, 사망에 이르게 한 중국 관리들 역시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중국은 유엔 난민 협약을 비준한 국가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며 유엔 난민기구가 왜 이 기구 집행위원회에서 중국이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150여 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국제 앰네스티도 중국의 탈북민 대거 북송 소식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단체 최재훈 북한인권 담당관은 10일 BOA에 보낸 성명에서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북송된 북한 주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담당관은 국제법은 박해와 고문, 사형을 당할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직간접적으로 강제 송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앰네스티는 이번 사안을 포함해 중국 당국에 북한 주민의 인권을 적극 고려해 강제 북송 방침을 철회할 것과 중국 내 북한 주민의 유엔 난민기구 접촉을 허용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당국에 대해선 북송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인권 침해와 불이익을 즉각 중단하고 북송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를 보장할 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러나 강제 북송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탈북민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취재진의 탈북민 북송 관련 질문에 중국의 소위 탈북자란 존재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왕 대변인은 그러면서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불법 입국한 북한인들에 대해 중국은 관련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책임 있는 태도로 적절히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그러나 이날 홈페이지에 올리는 정례 브리핑 영문 기록에서 탈북민 관련 질의응답 내용은 삭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개성공단에서 한밤중에 빛이 새어나오는 모습이 연일 포착되고 있습니다. 공단 내 한국 자산을 밤에도 쉬지 않고 가동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 정부도 야간 점등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북한 개성공단을 한밤중에 촬영한 위성사진에서 또다시 불빛이 관측됐습니다. BOA가 6일부터 11일까지 2일대 모습을 담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위성사진을 확인한 결과 구름에 가린 8일 하루를 제외한 닷새 동안 개성공단에서 밝은 빛이 발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BOA는 지난 5일자 나사 위성사진을 분석해 개성공단에서 야간에 새어나오는 빛을 포착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낮 시간대뿐 아니라 밤에도 무단으로 가동하는 정황으로 해석됐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일주일 가까이 현장에서 밝은 빛이 관측되면서 야간 업무가 일상화됐다는 추측을 낳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새어나오는 불빛 면적은 바로 옆에 한국 대성동 마을이나 북서쪽의 개성 시내보다는 넓지 않지만 밝기는 비슷합니다. 나사의 야간 위성사진은 빛의 세기를 하얀색과 회색, 어두운 회색, 검은색 순으로 표시하는데 개성공단을 포함한 세 개의 지점은 이날 밝은 회색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통일부 관계자는 12일 개성공단의 야간 가동과 관련한 BOE의 질의에 북한이 자체 전력과 인력, 자원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개성공단 내에서 공장 전체가 아닌 일부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도 공단 내 차량과 인원의 출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야간 점등 상황도 확인된다면서 구체적인 가동 상황 등에 대해선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산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한국 정부는 앞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에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빛이 관측된 건 올해 6월부터입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개성공단이 위치한 지점은 바로 옆 대성동 마을과 비교해 매우 어두운 색으로 표시됐습니다. 그러나 올해 6월 들어 해당 지역이 점차 밝아지고 불빛 면적도 넓어지는 현상이 뚜렷해졌습니다. 이어 최근엔 대성동 마을이나 개성 시내와 비슷할 정도로 빛의 강도가 세졌습니다. BOE는 지난 4월 위성사진을 분석해 개성공단 내 건물과 공터 등 21곳에서 버스와 인파, 자재 등을 발견한 데 이어 8월엔 40여 곳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한국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과거 북한 측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제공한 현대자동차의 에어로시티 버스 10여 대가 개성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는 장면도 포착해 보도했습니다. 과거엔 개성공단 내 특정 건물 몇 곳에서만 무단 가동 정황이 나타났지만 올해부터는 움직임이 포착된 건물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반경도 넓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나사의 위성사진은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이 야간까지 이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개성공단은 남북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5년 가동을 시작했으며 이후 120여 개 한국 기업체가 입주해 최대 5만 명에 이르는 북한 근로자를 고용해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2월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등을 이유로 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했고 북한은 한국 측 자산에 대한 전면 동결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지난 2020년엔 한국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육군 태평양 사령관이 중국군 현대화 진전의 위험성을 거론하며 동맹과 함께 견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찰스 플린 미 육군 태평양 사령관은 중국이 지난 10년간 군 현대화에서 진전을 내왔으며 앞으로 10년간도 위험한 방향으로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플린 사령관은 12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열린 육군 전략 관련 대담에서 이같이 밝히며 미국은 동맹과 함께 중국을 견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플린 사령관은 중국의 행동 방식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 메시지와 의지를 창출해 중국이 위험한 방향으로 향하는 속도를 늦추고 동맹 파트너와 공동으로 중국의 견제 세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10년과 관련해 중국이 신호를 보내고 의도하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우려되는 일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영내 국가들이 미국과의 연합 군사 훈련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 육군의 군사작전에 대한 질문에 플린 사령관은 한국, 일본과 같은 북측 회랑에서는 내부 전선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플린 사령관은 중국은 타이완에서 불과 160km 떨어진 지점에서 내부 전선을 통해 군사작전을 펼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이 가지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플린 사령관은 내부 전선을 만든 다음 연합군과 다국적 파트너를 전방으로 연결하고 분산시킴으로써 적에게 비대칭적인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군의 전진 배치는 동맹 파트너와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 조약 동맹국들에게는 우리가 방위 약속을 다하기 위해 그곳에 존재한다는 확신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육군이 핵 문제에도 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블린 사령관은 우리는 오랜 시간 한반도에 주둔했으며 주한 미군의 역할은 오염된 환경에서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린 사령관은 3대 핵 전력의 일부는 아니지만 핵 억제 요소 중 하나는 오염된 환경에서 활동하고 전투할 수 있는 지상군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년간 그런 환경에 노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영내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엘브리즈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군사담당 부차관부는 BOA에 중국이 전례 없는 수준의 평시 군사력 증강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콜비 전 부차관부는 중국은 핵무력을 증강할 뿐 아니라 재래식 군사력을 구축했다며 타이완을 점령할 뿐 아니라 영내 전쟁에서 미국을 물리치기 위한 목적이며 가장 중요하게는 지역적 국제적으로 전력을 투사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항공모함, 우주위성,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고 있고 중동, 인도양, 심지어 대서양의 기지를 짓고 있다며 영내 국가들이 군사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콜비 전 부차관부는 특히 무엇보다 한국은 군사적 준비태세 측면에서 미국의 동맹국 중 가장 훌륭한 나라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뉴스 뉴스투데이 끝으로 내일의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2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모레 일요일은 대체로 흐리다가 저녁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지역별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평양은 내일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오후에는 구름 많고 비가 오겠습니다. 최저 13도, 낮 최고 22도. 남포도 역시 비슷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최저 12도, 낮 최고 22도 되겠습니다. 신의주는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 오후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2도, 낮 최고 20도. 강계는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는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2도, 낮 최고 18도 되겠습니다. 해주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구름 많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최저 14도, 최고 20도. 개성도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2도, 최고 19도. 사리원은 오전에 흐리고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 구름 많고 가끔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2도, 최고 20도 되겠습니다. 강원도 원산은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구름 많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최저 13도, 최고 21도. 함흥은 내일 흐리겠습니다. 최저 11도, 최고 22도. 청진도 흐리겠습니다. 최저 12도, 최고 21도. 선봉도 흐린 가운데 최저 12도, 최고 20도. 양강도, 해산도 내일 흐린 날씨 예상됩니다. 최저 5도, 최고 16도. 무상과 삼지연도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도, 낮 최고 11도 되겠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구름 많거나 흐리고 한때 비가 예상됩니다. 물결은 0.5에서 1m. 서해는 오전에 흐리고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예상됩니다. 물결은 앞바다 0.5에서 1m, 오후에 0.5에서 1.5m로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진행의 김영곤이었습니다. 뷰의 한국어 저녁 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지겠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분쟁이 일주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하마스 측은 13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으로 인질 13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마스 군사조직인 알카삼 여단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 24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대규모 폭격을 가한 결과 북가자주에서 6명, 가자주에서 7명이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기타 주에서는 같은 폭격으로 3명의 인질들이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망한 인질들 가운데는 이스라엘인 외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마스 측은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 관리들은 이날 가자지구의 주민들에게 집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군의 대피 명령은 공포를 조장하고 하마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침략과 파괴를 용이하게 하려는 거짓 정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하마스의 중추가 위치한 가자시티 시민들에게 24시간 내로 남쪽으로 피신할 것을 통보했었습니다. 가자시티가 위치한 가자지구 북부 인구는 약 100만 명입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이날 현재 이스라엘인 사망자 수가 최소 1,200명이라고 밝혔으며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팔레스타인인 사망자 수 최소 1,537명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하마스를 비롯한 어떠한 단체든 범죄를 저지른 증거가 있다면 기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어제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그들이 하마스 혹은 알코드스 여단, 하마스 내 무장조직 또는 어떠한 개인이나 기타 정파든 간에 팔레스타인인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다면 그들이 범죄를 저지른 곳이 이스라엘 영토를 포함한 어느 곳이든 간에 관할권을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칸 검사장은 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무고한 이 민간인을 보호하고 전쟁 관련 국제 규범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이스라엘군이 지난 10일 레바논과 11일 가자지구에서 백린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토대로 이같이 주장하면서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인 가자지구에 대한 백린탄 사용은 국제인도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물질을 주 성분으로 하는 백린탄은 발화와 동시에 대량의 열과 빛을 발산하며 진화가 어렵고 인체에 치명적이어서 제네바 협약 등에 의해 민간인 밀집 지역 등에 대한 공격 목적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중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한 명이 13일 괴한의 공격을 받았다고 이스라엘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날 베이징에서 공격을 받은 직원은 병원에 입원했고 상태는 안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 대사관 내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며 이스라엘 관리들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이스라엘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자국을 기습 공격한 데 대한 중국 정부의 성명에 강하게 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라피 하파즈 중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가 자유주인 중국 중동특사에게 중국이 하마스의 행위를 명백히 비난하지 않은 데 대해 깊은 실망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스라엘 외교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 대해 중국은 민간인의 위해를 가하고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동들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EU 고위 외교안보 고위 대표가 13일 중국의 무역 불균형 문제의 해결을 주장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이날 베이징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행한 연설에서 우리의 공통점을 찾고 경제무역관계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이 우리들의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여론은 중국으로부터의 더 많은 탈피를 요구하는 압력을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높일 것이기 때문에 디리스킹, 위험방지의 적당한 수준보다 이 점이 훨씬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렐 대표는 중국에 대한 나의 질문은 어떻게 해야 양국 간 상호 의존 관계에서 갈등을 덜 일으키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양국은 경제적 유대를 통해 어느 때보다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렐 대표는 말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이날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함께 12차 EU 중국 고위급 전략 대화를 공동 주재하고 시장 접근성,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과 우크라이나 타이완 문제 그리고 기후 위기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이 일주일째 계속되는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요르단 국왕과 만났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어제 이스라엘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만나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거듭 확인한 데 이어 이날 요르단 암만에 도착해 압둘라 2세 국왕과 회동하고 의료 및 구호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가자시티 주민에게 남쪽으로 대피할 것을 촉구했으며 앞서 이스라엘군도 가자지구 내 하마스의 중추가 위치한 가자시티 주민들에게 대피를 통보했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